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목사님 또 두 번째 말씀 이렇게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오늘 성화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 목사님 또 함께 나누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에 목사님 더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을 보면은 또 너무 가슴이 벅찰 정도로 반가워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던 교회는 저희 친정집이나 똑같은데 몇 년 만에 친정에 갔는데 친정이 가세가 기울고 어렵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냥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새로운 분들 많고 그러니까 친정이 잘 돼서 막 기분이 막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잘 목해 주시는 또 목사님 또 사모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왜 2박 3일을 하지 않는가. 저도 정말 21년 동안 있으면서 엣지캠프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은혜의 장소였었는데 203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참 너무 좋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액기스로 압축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 엣지캠프 역사에서 정말 우리 사부예배 지체들이 이렇게 나와서 특송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막 기적이 일어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설교 제목이 성화의 기쁨인데 빌립보서 2장의 주제는 성화예요. 성화. 성화가 뭐냐?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성숙한 거거든요. 우리가 육체의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또 정신 연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나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영적인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닮아갔는가. 얼마나 인격이 성숙한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인가? 그 나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성숙한가? 나에게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향기는 얼마나 우러나오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안 자라요. 젖도 안 먹어요. 빼빼 말라가요. 그럼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게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뭐 성장이나 성화나 성숙 그런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내용 자체가 그런 걸 얘기해요. 전체 내용이. 너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일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사람 가지고 같은 마음 가지고 네 번이나 반복해요. 아까 12절 읽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가. 너희가 순전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면 전부 다가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면 전부 다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19절부터 30절까지는 정말 성숙하고 성화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같이 되라. 디모데하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티도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는 생략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늘 아무래도 그것까지 다 하려면은 지금 마음이 조급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18절까지 성숙과 성화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12절이 빌립보서 2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막 띄울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되면 구원받는다더니, 아니 뭐 아기가 태어날 때 지가 힘써서 나오나 엄마 힘으로 나오지, 아니 우리는 뭐 구원받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나,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근데 왜 구원을 지가 이루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좀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아까 어떤 분도 시킬까봐 겁나다고 했는데 절대 안 시킬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키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있을 때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아유 목사님 시킬까봐 뒤에 앉았습니다. 뭐 아버지 저 시키지 마세요. 또 절대 안 시키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시키려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봐야 돼요. 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는가? 믿음은 구원받는다며. 이 뭘 얘기하는 건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삼중적 의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요, 첫 번째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가 예수님이 구원 받으셨죠? 이미 구원 받았죠? 구원이 과거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justification, 칭의함 받았다. 내 영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할 때 구원이 과거에 일어났다. 그게 과거적인 구원.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구원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에 끝머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 이미 다 옮겨졌어요.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은 경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이. 두 번째는 미래적 구원인데요. 미래적 구원인데 우리 아직 그런 구원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말로 우리 몸의 구원이에요. 몸.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 몸이 뭐 감기도 싹 났고 뭐 암도 났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몸은 아직 구원을 안 받았어요. 우리의 영만 구원받았지 몸은 그대로예요. 몸은 죽을 거예요. 언젠가 병들어 죽거나 다쳐 죽거나 반드시 죽을 거예요. 몸은요. 몸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 몸이 구원받느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봐보세요. 나팟 소리가 나면 우리가 갑자기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해가지고서 그냥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 읽어보면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막 살아날 거라고. 우리 몸이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그때는 건강해요. 절대 죽지 않아요. 병도 안 걸려요. 주님과 같은 몸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언제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좀 아픈 데가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 몸이 언젠가는 아프거나, 이 몸은 언젠가는 병들거나, 어떻게든지 죽을 거예요, 이 몸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걸 준비 안 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조금만 아프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연세가 그냥 90, 95세인데도 그냥 영원히 안 죽을 사람처럼 큰일 났다고. 뭐 큰일 나. 사도바울 봐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육체는 여기저기 계속 아파. 속사람 날로 새롭다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미래적 구원이에요.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해요? 영화라게, 영화. 세 번째는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는데, 뭐, 3분설에 의하면 우리의 혼, 소울, 혼의 변화, 쉬운 말로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인품의 변화. 아.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나오라고 안 할 테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더니 갑자기 시기, 질투, 욕심이 싹 사라지더라.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예. 앞으로 나오라. 지금 예, 조크하시는 거예요. 한번 웃기려고. 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더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싹 사라지더라. 그냥 손 들어보세요. 장경인 자매님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칭의함을,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칭의함을 받은 거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롭게 된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변화된 거 있어? 아, 물론 있지.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지. 천국에 소망가지. 그냥 born again. 영적인 어린아기로 응행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10개월 만에 얘기 한번 나보세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야. 근데 사람 노릇 못해요. 말도 못 알아듣고 걷지도 못하고 누가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안 걸어주면 이게 아기가 사람 노릇 할 수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있고 번역에 거듭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이게 뭐 똑같아. 안 믿은 사람들하고 상태가. 도둑질하던 사람 도둑질하고 싶고, 얼마 전에 한국의 대도 조세영 씨 나이가 80인데 도둑질에 또 걸려서 2년 6개월 감옥 가더라고. 어제 신문 보니까 그분 예수님 있고 전도사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아직까지 그 벌을 못 버렸더라고요. 그대로야, 그대로. 그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자꾸 자라잖아요. 4개월 만에 몸무게가 2배 되잖아요. 아유,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해요, 신기해요. 여기 손녀, 손자 있는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냥 지금은 멀리 있어도 내가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 카톡으로 매일 보니까 신기해, 애들 자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왔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너희가 성화를 이루어가라. 미래적인 구원도 보니까 로마서 어딘가 보니까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도다. 주님 오실 날이, 그건 미래적 구원이에요. 성경이 어떨 때 보면은 현재적 구원, 언제는 미래적 구원, 대부분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함 받는 이 과거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 보니까요, 새 번역 현대인 성경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오, 힘쓰십시오. 공동 번역. 구원을 위해서 뭐 힘써? 저절로 구원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 성화 성장은 내가 일정 부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NIV 같은데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continue to work out 노력해 일해 뭐 하기 위해서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가 좀 work out 해나가는 거 continue 해나가 예, 킹 제임스 버전에 please work out 이렇게 했어요. 네, 예, NIV에는 continue to work out 이것이 예, 성장이에요. 성장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제가 하늘의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표를 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한 10번 가까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 설교를 4번인가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장과 성화에 대해서 고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다루는 데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종합판이에요. 종합판 거기. 다 읽을 수는 없고 13절부터 좀 요약한 것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래 장성하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예 다중한 생략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 그러니까 성장이 뭐냐? 성화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래. 말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너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까지 이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과 성숙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붕어빵 되라는 거야. 예수님 마음 품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좀 이뤄봐.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화예요. 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성경에서 꼭 네 가지로 얘기해요. 그보다 더 있겠습니다만은 네 가지만 간단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우리 간증해 주신 그 오주영 자매님 그 멘토 얘기를 하시던데 성경에서는요 영적 지도자 멘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멘토를 오늘 말씀도 그거거든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아니면 감옥에 안 들어갔을 때는 편지하고 사람 보내고 내가 양육해서 내가 걱정이 안 됐는데 내 지금 감옥에 와 있으니까 나 없어도 너희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보면요 내가 너희를 아비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에게서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 에베소 사장 얘기했는데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사와 교자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로 하여금 뭐예요? 옛날에 많이 외웠는데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왜 주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것이 perfect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성경 mature 성도를 성숙하게 하려고 지도를 해준 거예요. 왜 이대선 목사님을 여기 보내요? 구자원 목사님, 장희찬 목사님 왜 여기 보내느냐? 예, 영적인 리더, 유모와 같이 아버지처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뭐 목사님들에게만 그와 같은 거 주어진 거 아닙니다. 누가 교회 리더예요? 교회를 매니지해가는 행정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젖을 좀 먹여야지, 양육을 해야지. 양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젖을 안 먹는데 어떻게 아기가 성장을, 밥을 안 먹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밝혀라고 돼.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그런데 이게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너희가 말씀을 꽉 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너희들 가르치고 너희들 내가 돌본 거 헛되지 않도록 좀 보람이 되도록 성장했으면 좋, 그런 얘기거든.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그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갓난아이들 같이, 다 같이 차막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가난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여기도 나오네.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현재적 구원이에요. 아, 구원 안 받았나? 구원 받았지 지금. 너희가 아기들 배고픈 마냥 엄마 젖주하면서 으앙 우는 것처럼 너희가 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해봐.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먹어? 베드로가 말씀을 먹어야지 너희가 좀 성장을 하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이 성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마차로 생각해봐요. 네 바퀴가 있어야 되거든요. 맨 앞에는 뭐예요? 영적 지도와 멘토. 두 번째는 뭐예요? 어쩌면 말씀. 세 번째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아까 에베소서 4장 16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서,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봉사해서.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쉽게 말하면 제 손이 이 몸에 안 붙어 있는데 어떻게 성장하겠느냐고요. 마디를 통하여, 여기 보니까 도움을 받고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몸을 자라게 하고 지체도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같이 자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아유 나는 뭐 꼭 교회 가야지, 하나님 계셔, 나 혼자 예배드릴 거야. 거칠한 사람들 있죠. 상처받아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도전받고 함께 자극받고 서로가 롤모델 되어주고, 때로는 상처받아가지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해 주신 오지영 자매님 좋은 간증하셨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목회자, 좋은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좋은 교회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싸우는 교회, 양육도 없는 교회, 인간적인 교회, 영적이지 않은 교회 가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20년, 30년 있어도 태보예요. 싸우는 기술만 늘어, 그냥. 사람 눈치만 보게 돼.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샌안토니오 한마음침례 여기가 가보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하신지 참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아프시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갔더니 제 손을 잡고, 어 목사, 우리 교회 오면 절대 성도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 가르치려고 하면 다 도망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근데 그 앞에서는 알았어. 근데 속으로는 나 그건 못하겠다. 진짜. 근데 뭐 성도 가보니까, 저는 가서 한두 주 설교해보고 대보면 알잖아요. 영적인 어린아기지 뭐 다. 전부 다 우유병 끌고 누워있지 뭐. 세 살, 네 살 아장아장 싸우고. 예, 그런 교회 목회하려면요 힘들어요. 롤 모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비상수단을 써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이도선 목사님께 부탁해서 하늘의 교회 집사님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홉 번 오셨잖아요. 유영옥 집사님, 윤성욱 집사님이 주일 설교했어요. 예,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주일 설교하는 거 성도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어째 집사가 설교를 다 하네. 예. 조천 집사님, 장명수 자매님, 김선호 자매, 뭐 자매가 아니 김선호 집사님이지 뭐. 또 이근희 집사님, 또 누구에 아홉 명이 와가지고 토요일 날 두 분이 뭐 우리 박형준 집사님도 재정에 대한 특강하셨네. 탁 하고 그냥 막 하니까 이분들이 표정이 보여. 막 놀래는. 아, 교회가 저런. 제가 그걸 노렸지, 제가 그걸.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제가 그 사인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 돼. 커서 이렇게 돼야 돼. 지난 5월인가 6월 달, 제가 거기는 목장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하도. 그래서는 그 목장 구성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그 이런 거 안 하고 싶었는데 하십시오. 그걸 목장을 다 구성해서 목자들 뽑아서 제가 훈련시키고, 그게 또 조천희 집사님하고 김선호 집사님 오라고 했잖아요. 훈련시키라고. 조천희 집사님 뭐 성공하는 목자 목례 8가지 습관이 특강 어마어마한 강사잖아요. 그 강의를 다 토요일 날 2시간, 주일 날 2시간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은혜 받느라고 그냥 이게 뭐 오윤유 목사가 설교할 때는 계속 조는 분들이 그냥 김선호 집사님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강의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디 2년 만에 많이 크셨더라고. 어디 가서 김선호 집사님, 김선호 집사님 좀 강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와서 앞에 탁 나가서 여유 있게 탁 그냥 간증하고 강의하시고 맨 마지막 말에 충격을 받더라고. 성도님들이 저는요 옆에 계신 조철현 집사님 같이 되는 게 꿈입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눈이 확딱 쪄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간 다음에 그것이 바로 롤 모델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신심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누구 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강보디와 마디와 관절과 이런 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도움을 받고 공급받아 영양분을. 내 지체가 자라야지. 그래서 자라야지. 교회를 떠나면은 물을 떠난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양육. 자꾸 제가 이거로 원고를 벗어나면 길어져서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 말씀 많이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그 에베소서 사상 보니까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것 좀 띄워주세요 자막. 예, 딱, 이거 띄우지 마시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은 행해.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믿음 없는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알면 행하라는 거예요. 아예 성경 많이 알아갖고 성경 지식은 잔뜩 있는데 전혀 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괴물.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성장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애가 똑똑해가지고서 우유를 먹어야지 큰다. 뭘 먹어야지 큰다. 고기 먹어. 알기는 하는데 절대 안 먹어. 죽어도 안 먹어. 그럼 애가 커? 안 크지.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띄웠던 거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멘토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꼭 우리 교회에서 멘토를 찾으세요. 평신도가 되건 목사님의 멘토를 찾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 목장에 들어가는 것도 공동체예요.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로 성화, 성장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마차가 굴러갈 때 바퀴만 네 개 있다고 해서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파워가 있어야지. 파워. 밀든지 말이 끌든지 엔진이 있든지. 근데 그 엔진이 바로 뭐냐면은 그 다음 절 2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막 떴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구원 받은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장에 대한 소원을 주신대요. 성장에 대한 DNA를 주신대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멧돼지를 잡아다가 키워서 새끼를 해가지고 새끼를 늘 저쪽에 돌, 그러니까 자기 가축처럼 돼 있어. 근데 그 멧돼지가 커가지고 또 새끼를 낳는데요. 새끼가 한 10마리 낳는데요. 저기 봤거든요. 낳는 것도 보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멧돼지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가서 젖을 얼마나 열심히 빠는지. 하나님께서 멧돼지 새끼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엄마 그 젖을 빨 수 있는 성장에 대한 강한 본능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애기들 남았잖아요. 애기 나보면 애기 낳자마자 그냥 한 시간도 안 돼서 응앙 하고 울어요. 젖꼭지 물리면 그냥 얼마나 열심히 빠는지.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반드시 나왔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어떤 소원이에요? 이게 문맥으로 볼 때 성장에 대한 소원입니다. 이것은. 나도 누구누구 집사처럼 성숙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 갖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목자가 되고 싶다.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라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예수님이 구원받는디야 그냥 이따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장에 대한 소원이 전혀 없으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병든 신앙,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 신앙으로 봐요. 바퀴가 네 개가 있으면은 엔진이 있어야지 앞으로 나가게 해야지 말이 끌어야지.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소원이요. 소원. 마음의 소원. 애기가 낳는데 젖을 안 빨어. 젖을 안 빨어. 먹으려고 안 해. 그냥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너희로 하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는요,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거기 보면 어떤 분이 우리 미국 분인데 그 당뇨가 심해서 이게 다리 이렇게 자르셨어요. 그리고 약간 치맥기가 있으세요. 병원에 신만 갔더니 그 부인 되시는 자매님이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시는지 팬티까지 맨날 다려서 준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금실 좋은 분들 처음 봤어요. 아주 그냥 제가 많이 배워요. 너무 좋은 분들 많아서. 근데 그래서 가니까 목사님, 여기 있는 환자들 중에서 뭔가 막 먹으려고 하고 재활운동 하는 사람 풀어 주겠어요. 그냥 우리 남편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살 의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먹으려고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있네요. 돌아가셨거든요. 3주 전에, 2주 전에. 예, 다음 주에 가서 제가 장례 모셔야 되는데. 살 의욕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장에 대한 의욕이 좀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소원이라고. 소원. 아멘. 네. 아멘도 안 하시고 표정이 빨리 표정들이 빨리 끝나세요. 노력해. 제가 아까 몇 분한테 부탁했는데 장경희 자매님 아멘 좀 크게 하라고 했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예? 네? 제가 2장 12절을 묵상했죠. 13절은, 그러니까 2장 12절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13절은 뭐예요? 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근데 14절은 엉뚱한 말이 나와요. 갑자기 성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뭔 얘기야, 갑자기. 예,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다툼입니다.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성도끼리 막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대성 목사님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건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목사님 표정이 우리 교회는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표정이신데 다 알아요. 조금씩 있는 거 어느 교회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아주 그냥 목회 가장 힘들고 그만뒀으면 시켜 이렇게 성도들끼리 막 싸울 때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가보면 말이죠. 그냥 뭐 헬라파 히브리파 부인들 부자가지고 싸우고 그냥 고린도 교회는 뭐 아볼로파 개바파 뭐 바울파에서 막 싸우고 그냥 너무너무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 좋은 교회였지만 여기도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싸운 거예요. 사장 가면은 내가 유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좀 관용 넓은 마음 품어서 좀 이렇게 하고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시비와 원망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바울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틀림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데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화목해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원망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싸워? 싸우면 안 돼, 교회는 절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아, 근데 바울이 보니까 왜 그냥 교인들이 싸우는지 빌립보께도 싸우고 에베소께도 싸우고 여기저기는 다 싸워. 바울은 틀림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이들이 왜 싸우는가 도대체가. 여러분들 정말 싸우지 마세요. 작은 거라도. 그런 소식이 목사님 귀에는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말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럽니다. 목사님들은 의외로 모든 정보가 다 집중돼요. 괜히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누구누구 싸운다. 근데 관여는 안 해. 저절로 성숙하면 가라. 근데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저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싸우는구나. 4살 되었으라도 싸우는 거 봐보세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우리 오빠가 더 힘세다? 아니야, 우리 오빠가 세다. 그거 막 싸우는 거거든, 애들은요. 딱 요만한 거 있으면 툭 넘어지는 거거든요, 울고. 아휴, 저들이 영적 어린아이구나. 저들을 안 싸우게 하는 방법은 말려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됩니다. 반드시 싸웁니다. 사람 모이면 반드시 싸워요. 바울의 결론이 그거예요. 저들을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그게 지금 성화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봐보세요. 1절로 돌아갈게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권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권면이에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권면이에요. 사랑의 무슨 위로, 뭐 장례배드리고 우리가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예배도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왜 자막 끄셨어요? 설교 끝나러 가는 건가요, 빨리?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전부 다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사역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목자 모임 갖고 집회하고 이런 거 있거든. 그 다음 보세요. 2절. 마음을, 똑같은 게 네 번이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람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보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좀 너희가 한 마음 됐으면 좋겠다. 같은 사람. 왜 이렇게 싸워?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가 왜 설교, 들으면서도 싸우고, 예배하면서도 싸우고, 목장 모임하면서 싸우고, 점심 준비하면서 싸우고, 너희가 좀 한 마음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아무래도 나오잖아요. 다툼이나 허영. 다툼.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허영.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 바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싸워. 그런 얘기예요. 4절 시작. 자기를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섬김이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섬겨요. 자기일만 하지 말고 누구를 돌아봐라. 그리고 나서 5절에 가서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냐고 해서 6절부터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쭉 가서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을 그에게 굵게 하셨느니라. 11절까지 딱 나오고 1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너에게 성장에 대한 소원 주시고 행하신다. 그다음에 싸우고 좀 다투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 이게 이 구조예요. 이게 14절까지 여기까지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누구하고 늘 싸우고 다투는가? 당신은 영적 어린 아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 모든 사람들이 귀해. 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해. 미운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당신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분류해 보면 수십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크게 보면 사람들은 왜 싸우는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많이 싸워요. 배가 세, 아주 그냥 고집도 세. 나만 옳다고 생각해. 딴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해. 뭐라고 했어요?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뭐예요?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좀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거예요. 본받아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거 이기는 게 지는 거야. 네가 왜 그걸 이겨먹어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 예수님 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순종했잖아 죽기까지. 너 그것도 순종 못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세.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봐. 부인한테. 이혼집사가 했다는 유명한 얘기 목장에서. 목장에서 누가 부부싸움 한다니까. 아유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뭘 그렇게 자꾸만 고집을 피워요. 약간 밥 먹을 때 물어봤어요. 그 지금도 그러는 약간 요즘은 좀 덜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웃 집사가 목장에서 했던 유명한 얘기 그게 어떤 형제들이 부부싸움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편하잖아요. 나는 부인이 시키면 다 해요. 뭐든지 그렇게 촌스럽게 말을 하니 충청도 사투리를 했다는데. 내가 종인데 뭘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은 그러면 안 싸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또 언제 많이 싸우느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누가 나를 이렇게 모욕했다고 생각할 때, 나 없는 데서 나 욕하고 내가 자기 해준 거에 비해서 대접 안 해주고 그럴 때 싸우거든요. 근데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얼굴에 침도 뱉었다, 사람들이.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서 누가라나 맞춰봐라. 가시관도 씌우고, 옷도 벗기고, 홍포 익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골리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다. 또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모욕당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아요.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꾹 참고 지나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게 그렇게 좋아. 고린도전서 4장 12, 13절 자막 띄워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4장 12절 중간 좀 그 다음에 보니까, 예, 두 번째 줄.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축복해 본 적이 있어요? 모욕을 당하면 나쁜 놈의 새끼 두고 보자, 이렇게 하죠. 그렇죠? 박해를 받은 즉 박해해봐 나를 참나. 그 다음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사도 바울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닮아가지고서 이렇게 박해받아도 축복하고 모욕받으면 축복하고 비방해도 권면하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어. 그래도 기쁜데 어떻게 해? 왜?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나 성숙했나 못 가지고 푹 찔러보면 알아요 제가. 몸을 찌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모욕을 이렇게 상처를 줘보면 알아요. 아, 제가 세네터 할머니께서, 예, 제가 원래 그 조크를 잘하다 보니까 상처도 잘 주잖아요. 어떤 여 집사님한테 뭐라고 제가 이렇게 조크하다가 큰 실수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아유, 집사님 제가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용서는 빨리 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안 구하면 밤새도록 묵상해가지고 커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몰라요. 아, 제가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그런 걸 저한테 전화하죠. 그런 거 괜찮걸랑이요? 막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성숙한 분으로 봤어요. 제가 그분을 쿡 찔렀거든. 내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설교하다가,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우리 그랬어요, 제가. 아,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아, 아멘 하면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예. 좀 푹 찔러보셔, 한 번 좀. 일부러. 나를 왜 찔러? 하면서 막 싸우면 그 사람은 대단 이제 아직 멀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한 마음 돼요. 한국 사람들이 동서간에 싸우고, 진보 보수 싸우고, 어마어마하게 싸우잖아요. 아우, 신문 포기하시라잖아, 아주 그냥. 한국 사람들이 딱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월드컵 축구할 때. 진보, 보수,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없어. 다 하나야, 다 하나 그냥. 완전히 하나야. 그런지 아세요? 이기기를 원하는 한 마음. 한 마음. 우리가 예수님 위하고 예수님 마음 가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참아야 돼요. 골면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이 장의 제목이 성화의 기쁨인데,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어마어마한 기쁨이 와요. 어떤 기쁨이 오는가? 15절. 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자,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한 다음에 15절. 이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흠이 없는 상태가 바로 뭐에게? 성숙한 상태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pure. 흠이 없어, 이것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래서 15절은 뭐 흠이 없고 순전하고 빛들로 나타나고 흠 없는 자녀가 참다가 성숙한 상태를 얘기해요. 아유, 우리 그냥 나종호 집사님 너무너무 흠이 없어. 흠 잡을 데가 없어. 너무너무 순수해. 아유, 그냥 빛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성숙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박혀. 그러니까 생명을 꼭 잡으라는 얘기야,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성장하면은 내가 천국 가서 너희들은 내 자랑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거 있지. 내가 헛되지 않을 거. 나 좀 보람 좀 있게. 너희가 좀 성숙하길 바래. 그러면서 핵심이 17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17절 다시 돌려주실래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한 결과입니다. Sacrifice of faith. 믿어가지고 성장하잖아요. 그냥 막 성숙한 사람은 섬기기도 하고 누구를 막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에서 이게 통틀어 믿음의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섬김. 이건 성숙한 사람의 삶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숙해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나오면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려. 마지막 제사 지낼 때 포도주를 부어주는 것처럼 내 피를 빼가지고서 거기다가 부분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야. 너희가 성숙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너희가 흠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제물이 되고 너희가 섬긴다면 내가 죽어 내 피를 전제로 분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 18절 기쁘다는 말이 네 번 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얼마나 기쁘면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사도벌의 마음이 좀 짐작이 가세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너희가 좀 영적 어른이 되라. 너희가 좀 흠없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아. 삶에서 그런 향기가 나온다. 믿음의 제물 봉사가 나온다면은 내가 거기다 내 피를 전제로 보고 내가 죽어도 기쁘겠다는 거야.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야. 같이 기뻐하는 거야. 목회자는요. 봉급 많이 주는 것도 기쁜 거. 아무리 기쁘지 많이 주면 봉급 많이 주는 것보다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물 주는 것보다도 그런 거 다보다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아유, 예수님이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성숙했네. 그분이 저렇게 됐네. 그거 보면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예, 이때는 아멘 하시네. 알아요. 제가 마음을. 아, 그러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실망을 안겨주면 그처럼 마음이 슬플 수가 없어요. 내가 작년에 4월인가 5월달, 4월이라고 생각되네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자매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저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니까 이름들 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방으로 확 뛰어들어오더니만은 멱살을 잡을 듯이 막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수모를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눈을 이렇게 무섭게 뜨시면서 나가! 저한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가라고! 저한테 그래. 예, 어디를요? 나가! 그래서 내가 또 저는 그런 데서 쪼크가 나오더라고. 어디 이 방에서 나가라고요? 아니 이 교회에서 나가! 막 뭐 그렇게 나한테. 저 옛날에 한승가를 하던 사람인데 조직 세계에 있었진 않았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그렇게 참은 게 내가 대견스럽더라고. 내가 10년만 접어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막 같이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주고 참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또 그러더라고. 저기 그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유튜브에 올리면 이 대목을 빼세요. 그래서 주차장 나가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분이 안 풀려서 나한테 지쳐서 막 나한테 그냥 막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또 착한 성도님들은 그 모습이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고 뭐 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이 사명이라고 해석을 바르게 했지만은 너무 너무 힘들고. 집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한 것이 제자훈련. 열심히 그냥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분들이 성경 공부 안 해봐가지고 광고에 뭐 그냥 열몇 명이 와서 잘라서 막 그냥 뭐 카트라인에서 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은 사역자 훈련하거든요. 어제 그저께도 사역자 훈련하고 왔는데 아, 그렇게 한 1년, 2년 가까이 말씀을 먹으니까요. 얼마나 이쁘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지난 3월 달인가 저한테 소리 질렀던 자매. 저하고 둘이 있을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너무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내 제자 훈련, 퍼스트, 세컨드 다 듣고, 사역자 훈련 봤는데 어제 그저께 당신의 다짐을 일기로 써보세요 하니까 나는 평생 복음 전자로 영광스럽게 살겠다 막 그거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됐나. 그렇게 나를 나가라고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나가라고 막 삿대질하고 막 날 잡아먹을 듯이 하던 자매가 어째 이렇게까지 변해서 양같이 됐는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사님.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기뻐하고, 너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네 번씩이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장에 대한 거. 목회자만 기쁜가요? 하나님 기쁘죠. 본인도 기뻐요. 아, 제가 사역자 훈련을, 그 제자 훈련 1, 2, 3 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10명이 됐는데요. 시간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막 성장하는 거 보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막 자기를 대견스러워해요. 대견스러워해요. 자기를 대견스러워해요. 우리가 옛날에 클 때도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키가 부쩍 크고 하면은, 아, 막 내가 대견스럽고, 어우, 내가 그렇게 커서, 막 여자들은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가슴이 좀 볼록해지고 하면 막, 저는 여자 아니어서 모르지만, 이렇게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근육 생기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요. 아, 뭐 등치 크다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할 때 자기가 대견스럽고요. 내가 막 나가라고 소리칠 때 같이 화하는 게 그렇게 대견스럽고, 저도 대견스럽고, 하나님께 너 잘했어. 참은 거 잘했어. 성장의 단계마다 성장하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내가 기쁘고, 그전에는 누가 나를 모욕하면은 기분 나쁘고 싸우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치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하고 막 박해하면은 하늘에서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성경대로 하면 기뻐서 춤을 춰야지. 옛날 같으면 누가 나한테 악한 말 하면 뭐요? 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 즐거움의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옛날에는 네 명 어디 가가지고 나만 밥 사고 나만 깨스비 냈고 나만 돈 쓰면 기분 나빴는데 나 혼자 돈 씻고서, 야, 섬길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다. 와, 어떤 사람은 헌금 2만 불, 3만 불하고 저한테, 목사님, 내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은 아까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기쁨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기쁨의 종류가 달라져요. 이게 기쁨이에요. 성장의 기쁨이에요. 성장해주는 축복이에요. 이대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괜히 감동적인 얘기라 잊어먹지가 않아요. 아, 목사님, 이제 친구 한 사람이요. 부산에 어느 대형교회 부목사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강릉에 부흥회 가는데, 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이렇게 갔대요. 근데 이제 친구가 길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강릉 간다고 4시간 동안 갔는데, 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그때 그 말씀 해주셨죠? 근데요,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자고 있다가, 목사님 부산으로 다시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다시 가봐 그러시더래. 그런 목사님을 모신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니까. 아, 저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충격 맞죠. 부끄러웠어요. 그냥 그 말 때문에 거기서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세 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베드로 만나가지고, 야, 너 날 사랑하니? 걔, 내가 너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너 나 사랑하니? 아직 사랑하지? 사랑하지?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지. 여러분들 성장과 성숙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숙한 사람은 누가 하고 싸우지 않아요. 참지 그냥. 그 사람 축복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그걸 향해서는 다 가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 몸이 분명히 부활할 거니까. 그 사이는 계속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장해야지.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은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그대로요, 그대로 그냥. 아직까지 초병 빨고 있어, 그냥. 아직까지 기저귀 갈아줘야 돼. 맨날 싸워, 그냥 누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쑥쑥 자라야지.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기가 되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